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땅에서 연약한 종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회방의 역사를 성령께서 파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성경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북쪽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한적한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곳인데 이곳에 자신의 이름도 덧붙여서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약 40km 정도나 떨어져 있을 만큼 이곳은 비교적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종종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실 때에 낮춰 부르실 때에 주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시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셔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도록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들의 선생이요 자신들의 인도자가 되는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6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 16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중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요한 하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세례요한은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으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아마도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엘리야만큼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시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죠. 비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많은 능력들, 기적들을 생각할 때에 이분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실이라고 하신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주님을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을 때에 눈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소하던 선지자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럴듯하고 다 또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답처럼 우리에게는 들려지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누가 그러더라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삶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악으로 어두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멋진 답변을 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던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아마 강단에서 몇 차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 또 진리가 아닌 거짓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또한 주님을 제사장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유일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 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제사장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구별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효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메일 한 통을 그 엘리슨 박사님 딸 한나로부터 받았는데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 참 바쁘죠. 그래서 메일을 잘 열어보지 않는데 한나가 보낸 메일이라서 한나가 이제 우리 북미주 독립장로교단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 보낸 메일입니다. 단체 메일 중에 이제 저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메일을 열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님 치료, 그 항암 치료를 이제 받는 두 달 동안에 예배에 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예배를 가지 못했다.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 때문에 예배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그 예배 실황을 하는 그 서먼 오드에 가면 그 라이브로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계셨던 분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조영훈 형제님,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조영훈 그 성도님이 임종 직전에 그런 얘기를 가슴에 사무치게 하셨어요. 건강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나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좀 제발 좀 깨달으시라.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운전해서 예배 초소에 가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건강해서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한나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감기가 잔뜩 걸려서 이제 어머니와 교대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쉬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어머니에게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필요할 거고 자기 자신은 또 감기에 걸리니까 아버지에게 또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깨닫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뭐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이 지식이 베드로 내가 잘나서 얻게 된 지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지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효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온전한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이 구원의 지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설교 후반부에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데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을 이렇게 사서 이사하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뭐 100년, 1000년 살아갑니까? 기껏해 몇십 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집에서 살아가겠죠.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온전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내가 확신 있게 그분을 고백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단순한 고백 같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복된 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축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중에서요. 교회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교회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또 많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논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에 빠지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구절도 문맥,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따라서 앞 구절과 뒤의 구절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 특정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맥을 다 떠나서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그것을 계속 생각해서 어떤 해석을 해나가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뭐 20분, 21초에서 뭐 40초까지 어떤 이야기를 딱 떠내서 누군가에 들려주면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저의 모든 말들을 이해하면 그 의미들을 알지만 어떤 한 부분의 말을 탁 따가지고 녹음을 해서 누군가에 들려준다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문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구절을 해석한 그 해석의 내용이 다른 성경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구절을 해석한 해석이 그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이 된다면 내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원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진리들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강조되죠.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이 너무 독특하게 다른 구절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전권을 부여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천주교의 그 교황 제도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개인에게 이 전권을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전권을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까? 제가 문맥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16장 23절을 보십시오. 한 번은 베드로가 잘 대답을 했지만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개인에게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이미 무너져 내린 거죠. 개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의 전권을 주셨다? 그것은 흔들리는 그런 그 모래와 같은 그 기초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본문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사도신경 강의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던진 질문은 제자들 전부에게 하신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답변은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의 독단적인 그 대답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제자들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것이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틀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한 분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잠잠하죠. 그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 답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가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50회 이상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스데반의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는 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지만 베드로 혼자가 아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회의가 진행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발언을 하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토론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느 회의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겠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친히 서신을 쓰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본문을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외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동일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이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사단이 복음을 회방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를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결코 파멸시키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실패와 연약함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사단이 파멸시키지 못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본문만큼 많이 오해가 된 본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본문을 너무 독단적으로 독특하게 해석한 결과 교회에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까? 하나님도 아닌 또 천사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감히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권세는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진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한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제가 사도행전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복음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방인들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이 권세를 주셨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지금도 교회가 행사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비록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무리는 없고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 선포는 어떤 영혼들에게 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선포되는 곳에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행사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삶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남은 삶이 이 엄청난 권세를 행사하는 일에 우리의 귀한 삶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북한 땅에도 그들에 있는 그 공산치하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문을 열기를 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를 이 권세를 행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들을 바로 깨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저희 우리와 또는 저희 교회와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